제9장 로마서 7장의 의미와 가치.
이제 로마서로 돌아옵시다. 6장 끝에서 우리는 두 가지 관련된 제목을 다루기 위해 잠시 멈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기와 목표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는 성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7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을 불필요한 장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예창조 전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재해졌고, 또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도입됐다는 것을 보았다면 로마서 7장은 불필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 이것을 알고 또 이 일에 근거하여 이것을 여기며 이것에 기초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우리에게는 로마서 7장이 필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이 장을 로마서 5장과 6장 사이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이 이를 때 모든 것이 완전하고 평탄하게 되었는데 어찌 또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실패의 신음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찌 용두사미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은 거듭나기 전 바울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그가 묘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체험임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로마서 6장이 다루는 문제가 죄를 향한 자유함인 반면에 7장은 율법을 향한 자유함을 다룬다는 것을 압니다. 6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필요임을 말함으로 결론 짓습니다. 이제 7장은 다만 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부족하고 또한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로부터의 해방과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자의 가치를 알면 되지 왜 또 후자를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려면 먼저 반드시 율법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육체와 사람의 연약함.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과를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내가 육체에 속하고 또 나는 육신에 속하였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를 훨씬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각양의 죄가 아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후자는 전자를 포함하나 전자보다 진보적입니다. 이는 후자가 육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무능한 사람인 것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는 율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잠시 뒤로 물러나서 많은 사람의 체험을 말해보기로 합시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죄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항상 죄의 권세 아래 생활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죄가 계속 그를 괴롭히고 거듭하여 그 죄들을 범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그는 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씻을 뿐 아니라 그분이 죽으실 때 죄인인 우리까지도 그분의 죽음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 죄만 처리하지 않고 우리 자신도 처리하였다는 완전한 복음을 듣고서 눈이 열려 그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에 따라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을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로 여기는 것이고, 둘째는 그에게 있는 주님의 주권을 인식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찬미로 가득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였으며 내 자신을 영원히 그분께 드렸다. 그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으므로 나도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겠다.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행해야겠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헌신한 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고 그분께 순복하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예상 외로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는 자신이 자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때로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고 시도해 볼 때에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체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알았는가? 그렇다. 내가 참으로 여겼는가? 그렇다. 내가 확실하게 내 자신을 그분께 드렸는가? 그렇다. 내가 내 헌신을 다시 회수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가 얻은 결론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갈망과 능력을 그분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순종을 시인하고 다음에는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그는 또 이미 실패한 자가 됩니다. 그는 승리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에게 아마도 나의 최종 결정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에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의지의 힘을 다하여 행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더 심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바울의 말을 되풀이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그는 절망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의 용도.
많은 그리스도인은 도련히 로마서 7장의 체험에 들어서고는 그들에게 왜 그런 체험이 필요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로마서 6장의 체험으로 이미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로마서 6장을 깨닫고서 이후로 다시는 실패의 문제에 당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서 7장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크게 놀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말한 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것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6장은 오직 한 가지, 즉 그 죽음에 대한 설명과 그 죽음이 가져다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로마서 7장의 진리를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문제는 우리가 아직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심을 의미하는 반면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과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만일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행하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그분이 요구하신 것들을 친히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라고 요구하신다는 말이고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 안에서 그분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문제는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율법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로마서 7장의 체험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로마서 7장의 체험을 갖게 한 장본인이 율법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 자체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잘못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의로우나 율법의 요구를 받는 그 사람이 의롭지 못합니다. 문제는 율법의 요구가 부당한 데 있지 않고 내가 그 요구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부가 나에게 100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나 내게 세금 낼 돈이 10실링밖에 없다면 잘못이 전부 나에게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미 죄에게 팔린 사람입니다. 죄가 내 몸에서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때 저는 아주 선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저의 죄는 드러나게 됩니다. 만일 손발이 둔한 어떤 종이 있다 합시다. 그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손발이 둔한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에게 일어나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라 라고 말한다면 즉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의자를 넘어뜨리고 몇 걸음을 더 걸을 때 의자 다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귀한 그릇과 접시들을 꺼낼 때 몇 개를 깨뜨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의 손발이 둔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요구할 때 그의 둔함이 즉시 사람에게 발견됩니다. 요구는 옳지만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을 때에나 일을 할 때에나 그는 똑같이 손발이 둔한 사람입니다. 요구는 옳지만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을 때에나 일을 할 때에나 그는 똑같이 손발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본질상 그는 언제나 손발이 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에게 무엇을 하도록 분부할 때 비로소 그의 둔한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대대적으로 우리 죄를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게 가만히 앉아있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면 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그 일을 망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두 번째 일을 맡기면 저는 또 일을 망치게 됩니다. 거룩한 율법을 죄인에게 적용할 때 그의 죄는 완전히 표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아십니다. 그분은 머리부터 끝까지 내가 죄로 충만하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약함의 화신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자신이 이 점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구제의 불능의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극도로 약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는 데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셔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들이 이것을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불능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무언가 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를 모릅니다. 바울은 실로 이런 경지에 이끌렸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다른 부분에 대한 그의 체험이 어떠했든지 간에 열 번째 계명은 바로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그의 죄를 드러내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그의 모든 실패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약함이 더 드러나고 로마서 7장의 체험에 더 깊이 빠져버립니다. 이런 체험은 우리가 구제불능일 정도로 약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것을 아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도록 고통스러운 체험을 주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더 이상 다툴 것이 없을 정도로 확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믿는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의 용도가 범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율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참된 성질을 폭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부득불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극히 타락한 죄인으로서 스스로 무엇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심은 우리가 준수하기를 바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주어질 때 우리가 범할 것을 아셨습니다. 율법을 범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성생입니다.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가를 보고, 로마서 7장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가를 봅니다. 6장은 주인과 종의 그림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7장은 두 남편과 한 아내의 그림으로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죄와 죄인의 관계는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인 반면에 율법과 죄인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사용하여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림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여인에게 두 남편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여인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아내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여자는 마음이 내키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한 남편은 좋은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완전히 맞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는 극도로 엄격한 사람이고 홀이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정반대로 범사를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극단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범사에 매우 정확한 반면 아내는 경솔하게 일합니다. 그는 모든 일을 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는 반면에 그녀는 대충 해버립니다. 이런 가정이 어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 남편은 너무나 정확하며 자기 아내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흠을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는 그 여자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권한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모든 요구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남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의 요구도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의 아내가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성품은 조금도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남편과 함께 거할 때 그녀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틀리게 됩니다. 그녀에게 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만일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면 모든 면에서 좋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본래 남편보다 엄격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녀는 그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나 단지 그의 남편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녀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됩니다. 남편이 죽지 않고서는 결코 합법적으로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린 것입니다. 첫 남편은 율법이고 두 번째 남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여러분은 바로 그 여인입니다. 율법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이루는 데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많습니다. 심지어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만 하고 이행할 능력을 주지 않는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지만 친히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첫 남편을 떠나 다른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녀가 해방받기 위해서 유일하게 바랄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끈질기게 자신의 생명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그가 죽는 것에 대해 홀이라도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영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나의 첫 남편이 죽기를 거절한다면 내가 어떻게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즉, 그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죽으면 됩니다. 만일 내가 죽는다면 혼인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7장의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3절에서 4절로 바뀌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마땅히 남편이 죽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4절은 사실상 죽은 쪽은 여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이 죽지 않고 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은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는 영혼까지 존재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나는 반드시 그 요구들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죽었다면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무덤을 넘어서 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원칙상 죄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죽었어도 나의 옛 주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노예 삼는 그 권세는 무덤까지 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더 이상은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는 옛 주인인 죄는 나에게 100가지 1000가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일단 내가 죽어버리면 그는 다시 나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나는 영원히 그의 학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율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녀는 남편의 숙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녀가 죽게 되면 혼인관계는 청산되고 그녀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여전하지만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권세를 행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어떻게 죽는가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의 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분의 몸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 두셨기 때문에 나도 갈라진 것입니다. 그분이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구약의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예증이 있습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격리시키는 휘장 위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0절과 10장 14절은 그룹들의 얼굴 중 하나가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천원적인 옛 창조물 전체의 머리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휘장 안에 거하셨고 사람은 휘장 밖에 거하였습니다. 사람은 휘장 밖은 볼 수 있었지만 휘장 안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 휘장은 우리 주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밖의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전 안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둘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죽으신 후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휘장이 갈라질 때 그룹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룹들이 휘장 위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룹들은 휘장 위에 있었고 휘장과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휘장만 찢어지고 그룹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휘장이 찢어질 때 그룹들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피조물들도 다 죽은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여인의 남편이 아주 건장하고 강건할지 모르나 만일 그 여자가 죽었다면 그 남편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도 그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미 그녀를 남편의 모든 요구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녀를 포함한 그분의 죽음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에 남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의 몸은 그분의 죽음을 말해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부활을 말해줍니다. 이는 그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목적에는 소극적인 면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이에게 가는 영광스러운 방면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옛 혼인의 관계는 해소되었습니다. 이전 남편은 씹지 않고 그녀에게 요구만 하며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고 그녀를 돕지 않아 절망에 떨어졌던 그 여인이 이제는 자유화해져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분이 그녀에게 요구하시지만 그분 자신이 그 여인 안에 계셔서 그분의 모든 요구를 이행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 새로운 연합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어리석고 죄 있는 여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 그녀는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되었으며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승천의 능력은 그녀 안에서 능력을 주어 그녀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에 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그녀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의 생명은 영원히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얻은 생명입니다. 여인이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더 이상 자기의 성을 갖지 않고 남편의 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의 성에 참여할 뿐 아니라 또한 남편의 재산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다면 그분의 모든 것이 또한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무한한 풍성을 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그분의 모든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의 교리적인 면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적인 방면을 보기로 합시다. 적극적인 면은 다음 장에서 다시 말하기로 하고 먼저 소극적인 방면을 보기로 합시다. 매일의 생활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후로 다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놀라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가르침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단입니까?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이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즉시 내 자신을 율법 아래 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율법을 어기게 되고 율법은 내게 사형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사형은 이미 집행되어졌고 이제 육체에 속한 나는 죽음으로써 이미 율법의 모든 욕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실상 이제는 새로운 율법이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옛날 율법보다 더 엄격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이제 그 요구들을 이행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들은 이미 만족되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초 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법도 하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다시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완전히 절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부활 생명을 완전히 나타내실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 고향에서 본 일로 이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에는 짐꾼 중 120근의 소금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250근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20근밖에 질 수 없는데 여기에 250근 되는 소금 한 가마가 있다 합시다. 그는 자신이 그것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그가 총명하다면 나는 그것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 안에서는 시도해보자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가 질 수 없다 하더라도 그는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자주 자신이 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시도해보려는 사람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질 수 있는 사람에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독점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도하는 것을 빨리 포기할수록 좋습니다. 만일 우리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위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보다 더 강한 능력이 우리로 감당케 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1923년 저는 캐나다의 유명한 한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날 저는 앞에서 내가 말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로마서 7장을 말하는 것을 듣기가 어려운데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니 참 좋군요. 제가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았던 날 저는 참으로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후 수년 동안 저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힘을 쓸수록 더욱 실패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가장 요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장 작은 요구도 저 스스로는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로마서 7장을 읽는데 갑자기 저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주님이 저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것 같이 율법에서도 해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놀라 뛰면서 주여 당신은 참으로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런 요구들에 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보좌 위에서 그분은 입법자이시고 내 속에서 그분은 준법자이십니다. 그분이 법을 세우시고 스스로 그것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요구하시고 또한 신이 그 요구를 만족케 하십니다. 나의 그 친구는 다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뛰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실을 본 사람은 누구나 그와 같이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한 그분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기 전에는 우리의 실망과 낙심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몸부림침으로 승리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제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정도로 약하지만 모든 일을 포기할 정도로 약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직 충분히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전히 무력한 데까지 낮아져서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여 저는 당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약해져야 합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20명의 형제들과 함께 거했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에는 충분한 목욕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강가로 가서 목욕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한 형제의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가 얼마 안 되어서 곧 물속에 잠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을 잘하는 형제에게 손짓하여 속히 그를 구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형제가 꼼짝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하여 어쩔 줄 몰라서 큰 소리로 당신은 그 형제가 곧 익사하게 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나와 같이 격동하여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수영에 능한 그 형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침착했고 원래 서 있던 곳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치 내키지 않는 일이라서 미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곧 익사할 것만 같은 그 불쌍한 형제의 목소리는 갈수록 미약해지고 그의 힘은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정말 잔인하다. 한 형제가 눈앞에서 익사하는 것을 보고도 구출하지 않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 수영에 능한 그 형제는 빠른 속도로 그에게 가까이 가더니 두 사람 다 무사히 연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구출한 그 형제에게 기회를 잡아 제 의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같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자신을 조금 덜 돌아보고 남을 좀 더 관심한다면 그를 이렇게까지 고생시키지 않고 구출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수영에 능숙한 그 형제는 이 일에 대해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일 제가 조금 일찍 그에게 갔다면 그는 저를 붙잡고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은 다 강 속에 잠기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온몸에 힘이 빠져서 자기를 스스로 구할 힘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구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힘이 막바지에 이르러 다시는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정죄하셨고 이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육체는 무익합니다. 만일 우리가 육체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포를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행동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달리 취할 것이 없다는 십자가의 선포를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오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급의 근원을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록 율법 자체는 옳을지라도 틀린 사람에게 적용할 때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그 공고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이 장에서 거듭 사용된 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우리가 실패한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이 사람 속에 한 가지 기본적으로 잘못된 관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가 행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6장은 죄의 몸을 다루고 7장은 사망의 몸을 다룹니다. 6장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죄의 문제이고 7장의 문제는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죄에 관하여 나에게는 죄의 몸, 즉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몸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나에게 사망의 몸이 있습니다. 죄와 관련된 활동은 나의 몸을 죄의 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실패하는 것은 나의 몸을 사망의 몸이 되게 합니다. 사악한 것들에 관하여 나의 성품은 세상에 속하고 사탄에 속합니다. 이 면에서 나는 완전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성결과 하늘 속한 일에 대하여 나는 완전히 소극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 안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였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로마서 6장과 7장에서만 이 사실을 발견했다면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몸을 끌고 다닌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 말할 때 여러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말해야 할 때 여러분은 한마디도 말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졸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몸이 좋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것 외의 것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데 아주 적절한 고린도전서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이러므로 너희 중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죽음은 극도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약함에서 질병으로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극도의 약함입니다. 즉 더 이상 약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사망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극도로 약하여 구제불능의 정도로 약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쳤습니다. 만일 누가 바울처럼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외침 중 가장 신령하고 성경적인 소리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떤 뜻을 세울 결심조차도 포기할 때 비로소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경주에 이르기 전에는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배나 더 의지의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결심이 무익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 중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 자신이 불타고 있는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구조를 요청하며 외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이미 절망의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이미 절망하였습니까? 혹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읽기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 읽기와 기도를 우리의 승리의 비결로 삼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 공고한 사람은 그의 공경을 호소했을 뿐 아니라 또한 좋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즉,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입니다. 누가? 전에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소망은 그를 건져내실 한 분에게 있습니다. 전에 그는 자기 안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았지만 이제 그는 자신 밖에서 한 분 구주를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쓰지 않으며 이제 그의 모든 희망을 다 그분에게 둡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성경 읽기, 기도, 구제 등으로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성경 읽기, 기도, 구제 등으로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앙망하고 주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도 이 원칙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여전히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이루신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첫 번째 것을 얻게 되고 이제 우리 안에서의 그분의 역사하심을 의지할 때 두 번째 것을 얻게 됩니다.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만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뿐이십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살인자는 매우 특별하고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죽은 사람의 시체와 죄수의 몸을 서는 손과 바른 발과 함께 묶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인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묶어 넣습니다. 죄수는 자기의 원대로 아무데나 갈 수 있지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끌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형벌을 예중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죽은 시체에 묶인 사람같이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는 이 무서운 짐의 속박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참지 못하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갑자기 깨어나서 절망 가운데서의 부르짖음이 찬송의 시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이 문제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은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게 되는 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을 의지해야만 사하심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성과가 없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의 무언가 하려는 낡은 습관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라고 신선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이미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도록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 모두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죄로부터 해방받는 사람의 첫마디는 매우 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물 한 컵을 준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였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 스스로 해방받았다면 아마 바울에게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공고한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필요를 만족케 하실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얻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역사를 이루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도 무언가를 했다면 약간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영광이 다 그분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종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 머문다면 이 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소극적이고 실제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앉아있기만 하고 일이 발생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물론 사실은 전혀 이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이 그리스도께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임을 압니다. 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원칙 아래 사는데 이 원칙은 바로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원칙의 효능을 볼 것입니다.